우리의 삶이 실로 거룩하며 빛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나눔과 분리가 없고 온유와 평강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통이 우리간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 소망대로 살지 못하는 자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도 서로가 피차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누구나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을 피치 못할 자여, 육신이 썩어질 뿐더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운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고 누구나 듣는 복음이 아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여 부르신 그 자들이 아는 복음이오니 우리가 맺혀진 우리 심령 속에 맺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었나이다. 인생을 섭리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고 주와 사귀어 더불어 사귀어 교통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의 지으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의 온전한 의와 진리와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아옵나이다. 아버지님, 그 같은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 소망이옵나이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락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소망 중에 품고 사는 성도들이 육신을 땅에 묻고 영원히 천상계로 올라가는 순간 이미 그것을 성취하며 완성된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통하시는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어떤 소망과 실체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보이셨사오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결코 버림받은 고아 같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그 소망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실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주여, 찬송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실의 단맛과 그 귀한 사랑을 누리게 되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에 모으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군구토록 하시며 이와 같은 귀한 신령한 복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모으신 모든 자들이 한 가지 기쁨으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9문과 30문, 그걸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44쪽, 여러분 강의한 44쪽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마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재 29문과 30문 문답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강의안을 통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문과 30문 보도록 하죠. 찾으셨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자, 29문 같이 읽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문을 설명하다가 지난 시간에 마친 것 같습니다. 44쪽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강의한 44쪽을 보시면 여러분 강의한 나눠준 거다 모으고 계세요? 이렇게 다 바인드 하시죠? 이렇게 잘 모아두세요. 강의 듯이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누가 이 강의안을 나눠준 거를 버리는 거 보면 제가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잘 44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와 나와 다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아 예수님은 충분하며 완전한 구주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나누죠. 거기에 두 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설명을 일단 같이 볼까요?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의 구원은 충분하며 완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한가라는 의미에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그가 행하신 구원은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가 쓰여 있나요? 볼까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2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들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일컬었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셨다고 돼 있는데 그 사시는 매개가 뭐냐면 자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작 피를 흘리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란 것은 누굴 가리키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자기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사람 오셨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가 사람이신데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신가라는 이 신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계신데 세 위격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신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또한 신성과 더불어 동안 뭐죠?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가 자기 피를 흘렸다는 피는 인성에 따라 오는 거지만 그게 왜 자기 피냐면 그 인성을 취하신 이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위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성에 따라서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나 인성을 따라 흘리신 피를 흘리실 수 있는데 그 인성을 취하신 이가 곧 하나님, 위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것이 충분하고도 완전한가라는 문제죠. 충분하고 완전한 면은 곧 절대인가라는 것이죠. 절대인 것은 곧뭘 의미냐면 유일한가라는 말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완전치 않고 그 외에는 구원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 외에는 구원이 유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이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도리도 불완전한 것이요. 절대적이지 못한 것이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도리가 불완전하며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구원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한 생명의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완전하며 절대적이며 또 충분한가? 그러므로 왜 유일한가 할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존재 독성이 그가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되신 그 분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구세주로서의 그가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절대 유일무이한 완전한 충분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가 행하신 사역의 특성이 고난 가운데 행하셨다는 피흘림이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피흘림은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속죄죠. 속죄죠. 속죄인데 그 속죄가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한 대리 속죄이기 때문에 대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도리의 사역적 방편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료하기 때문이죠. 죄값을 치료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바 된 공의적 속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가 우리가 득도함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일 수가 없는 것은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자아의 실현이요, 자아의 잠재력을 끌어내요. 우리 또한 보살이 되는 것이요, 신이 되는 것이라. 뉴에이지요, 불교가 다 그렇고, 요즘 동양종이 다 그렇고, 서양은 이쪽으로 좀 치중해 나가는데. 정신사조가 이쪽으로 나가죠. 인간 자체의 신격화, 인간의 신성의 상승, 그 자체가 구원으로 생각하죠.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식의 고향, 함양, 그것이 TM이라는 초월 명상을 통한 것이건 요가를 통한 것이건 일반적 운동의 차원의 요가 말고 정신적 종교 차원의 요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이건 뉴에이지건 어떤 형태가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형태가 치명적인 구원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속죄사역에 피 흘림이 없는 거죠.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형벌을 대신할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성경적 교리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 십자가 죽음을 위한 속죄의 대속적 교리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로 값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야만적이요, 원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은 임의로 이 관점에 따라 배제시키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므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 피로 말며 대속하셨고 그 대속이 왜 완전하며 충분하며 절대적인가, 그 방편이 유일한 것일 뿐 아니라 그걸 행하신 이의 존재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일성이 설명돼 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일단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 9절 나오고 10절 나오고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9절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죠?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뜻을 너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기 위하여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총명인데 이것은 세속적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라 해서 신령한 말이 붙었죠. Spiritual wisdom and intelligence예요. 또는 understanding이죠. 그래서 신령한 즉 영적인 사실에 관한 정적인 사실에 관한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것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시했어요. 10절에 다시 또 기도 제목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 네 가지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첫째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건 첫째, 너희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열매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의 열매 맺기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그 결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점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능하게 되기를 원한다가 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모든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진보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적인 강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11절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뒤에 나와요. 기쁨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11절에 말하는 영적인 강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견디고 오래 참되 그것을 기쁨 안에서 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이 기쁨의 근원은 소망이죠.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세상 사는 인생과 신앙 안에서 견뎌야 될 일과 참아야 될 일에 있어서 넉넉히 감당하면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11절의 소망의 기도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12절 네 번째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감사의 궁극적인 초점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사의 궁극적 내용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나온 모든 기도는 마지막 12절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12절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뜻을 더 많이 알고 범사의 인생 가운데 사는 모든 일을 견디고 참을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런 견딤과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 감사할 구체 내용은 내가 천국 백성 되도록 성도의 기업을 내게 주신 바 되었다. 그 13절에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하기를 성도의 기업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날마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구원 사건에 중심엔 누가 있느냐면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겨진 나라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13절에 설명했어요. 결국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요. 그 아들 안에서 이 모든 걸 받았는데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15절 이후부터가 궁극적으로 지금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구원이 충분하고 완전한가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15절에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은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거든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물적 세계건 영적 세계거든 그것이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 세력이거나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15절, 16,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이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만물의 참 구주이시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니 그가 창조주 바로 그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나 성자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맥락인 거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누구신가 존재적 측면에서 그는 창조주이시냐 아주 신비한 말씀이죠.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교회의 머리 되니 곧 구주시라 구원의 주이시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5절의 첫 줄에 그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형상이시라 이렇게 설명된 것과 똑같은 형태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므로 창조하신 분이시라 근데 그가 또한 18절에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일종의 새창조거든요.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완성적 형태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존재적인 의미는 매우 특별한데 보세요. 창조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했지요. 타락 이후에 죄를 범하여 계속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부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신약에서의 교회는 다 똑같은 연속성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언약 공동체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하여 각각 구약과 신약 시대에 언약 공동체를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지죠.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이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터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과 유비가 되어지죠. 대비가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 실현되었던 타락 이전의 하나님 나라와 대비가 되어지면서 이때는 거룩하나 타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거룩하며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이곳에선 죄가 다시 있어요. 이런 과정에 죽음의 길을 다시 걷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생명나무가 있어 따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이때는 선악과가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지만 이 살갗의 땅 속에는 생명나무만 있을 뿐 생명수가 흐를 뿐 선악과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은 계시록 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가 다시 없다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 나라처럼 거룩하나 타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거룩하며 타락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나라로 옮겨가는 이 땅의 실현적 방편이면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구주이시면서 교회 머리실 때 곧 새하늘과 새 땅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교회로 교회가 완전히 일치, 하나님 나라로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지금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일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통일체가 되고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부분적인 실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연약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 구주로 오시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태초의 창조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이전에 있던 것은 사라지죠. 그렇죠? 이전 것들은 사라지고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의 창조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완전한 충만한 실현으로 되어질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모르죠? 주인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뭐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께서는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참 주인으로 왕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 모든 충만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은 부족이 없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 안에서 완전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예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 있고 그런 뜻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와 화목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됨. 화목해 됨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죠. 그래서 자기와 화목해 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샬롬의 교제를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과 죄인은 아버지요 자녀요 왕이요 백성으로서의 샬롬의 관계가 형태 그걸 교통이요 사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악한 행실을 널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지금 화목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20절에 화평이요 20절에 화목해 되며 20절에 화목해 하시며 21절에 원수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에 굳게 서서 복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길만 보여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사귐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밖에 없다. 그 속죄의 은혜요 그가 바로 보호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 그 하나만 유일한 길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 28절로 28절부터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30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영화롭게 하심이에요. 그 영화롭게 하심의 궁극적 선을 위하여 30절에 단계가 있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과정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간섭, 이 목적을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 28절에 선을 이루신다. 그런즉 21절에 그런즉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모든 섭리가 이와 같이 되어진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39절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겨지지 않는 절대적이며 완전한 사랑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뭐로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확실한 보증이요 절대적인 약속인 것은 그것은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뒤져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배척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이 훨씬 이성적이며 타당하며 또 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노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독선이요 배타적이요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소리요. 잘못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범위에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죄의 속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이는 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45페이지 45쪽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404페이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였으니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 것은 뭐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 외치기를 그 다음에 2절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게 말은 이건 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권위로 일곱 인으로 봉했으니 하나님 왜 떼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같이 읽어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런데 5절에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께서 계시 가운데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 이 책을 펴야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생명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할 자가 없으니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겼으니 그가 뗄 것이라. 6절을 같이 읽으면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뿔은 그의 권세요. 일곱 눈은 그의 전지성이요. 그러니까 일곱 뿔은 전능함이요. 일곱 눈은 전지성을 의미하는 거죠. 전지 전능하신 곧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건 누구 같겠죠?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바로 그 누구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을 먼저 5절에 보게 되면 그 책에 인을 띄실 자가 누구라고 표현됐어요?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예요. 이게 참 여기 역설이 있죠.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였으니 연약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패배자인데, 근데 그가 실상은 5절에 보면 이긴 자요. 그가 바로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기신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곧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요 한편은 사자이니 그의 속죄의 피로 이루신 구속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 그의 권세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 이 어린 양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할 구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을 펼 자가 있는가? 오직 꼭 한 분이죠. 그의 존재적 측면에서 하나님이신 분만 가능해요. 일곱 뿔을 가지시니요, 일곱 눈을 가지시니요, 온 교회에 보내신 일곱 영의 보내신 자, 그분만이 가능하시네.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그러신가?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나 그가 승리자로서 오신 분이라. 유다지파의 사자라. 그러므로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죠. 어린 양이 엎드려서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들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모로 사서 피로 사서. 계속 방부된 성경의 구원의 방편은 속죄의 은총입니다. 이거 웬 다른 방편이 없는 거예요.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천상 교회에서 누려지는 왕권 통치여 천년 왕국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으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든 사실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구원의 유일성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5장에 담아 있는 구속주로서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며 그가 곧 예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그리스도이나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쪽에 그 질문 나와 있는 부분을 읽고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째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가? 답.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원천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심.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중생케 하시는 분이심. 따라서 구원의 유효적 실행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에 의한 것이지만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의 특별성 때문에 구주로 일컬어진다. 이 특별성 속에는 성육신이 있죠. 반면에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 우리의 죄는 속죄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형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 되심,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특별성 때문에 우리가 구주 하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사에게 같이 하지 아니하신 것은 없지요. 그 에베소 1장에 찬란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 영광의 계시 부분이에요. 에베소 1장 묵상해도 묵상해도 깊고 오묘한 그 에베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커피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로비에서 머물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기 책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오라 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방황치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어쩜 이렇게 손가락까지 빠시면서 드세요? 이렇게 참 맛있게 드시네요. 아침에 안 드시고 오세요? 근데 10시 반까지 나오기 힘드시죠? 얼마나 부지런을 해야 나오실까? 아유. 그러게요. 날도 너무 추운데. 추운데.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성경공부 아침 일찍 막 그 바쁘게 날이 추워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 인정한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이끄신 분이며 나에게 생명 주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가장 결정체는 예배죠. 예배로 모임하는 것만큼 결정성이 없는 게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식.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산을 올라갈까,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해드리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 방편들.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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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마다 주께서 내가 다 기억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 기억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를 보십시다. 45쪽 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구원의 유일성은 항상 뭐하고 뭐가 따라붙어야 되죠?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과 절대성이 붙는 말이에요. 따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만큼 있지만 그 외에 또 덧붙일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하여 뭐 하나 조금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 조금 붙이는 것은 어떠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말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리아 혹은 다른 성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입니까? 당 천주교를 지금 의식하는 거죠. 자, 같이 읽으면 성인들의 공로나 면제부나 자신들의 선행이나 공로, 금식, 기도, 구제 등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며 완전한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임. 이 아니라 전혀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치 않다. 조금도 아니라 전혀 필요치 않다. 그걸로 조금 의지하면 그래도 덕은 되지 않을까. 가면 죄 짓는 거라.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치중하면 죄를 범하는 게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질문 같이 읽어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 구원의 어느 정도를 성도의 중보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의 영광과 사역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조금 어떠냐? 더 도움이 되진 않겠냐? 나도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걸 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자에게도 조금 의지하면 또 나이가 이렇게 공로 선행이나 다른 성자의 선행이나 마리아의 공로에 좀 우리가 의지하면 조금은 도움이 안 될까? 답.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도 상원의 중보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과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실행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중보는 반드시 실행이 된다. 한편 성도가 서로 중보하는 기도는 자신들의 공로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공로를 근거로 하여 드리는 것이라. 따라서 소위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전하여 줄 수 있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도 이치가 당연한데도 그들은 참 딱하죠. 근데 이제 왜 로마 교회가 그런 식의 이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도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낙원에 누가 계시죠? 낙원에 누가 계세요?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세요.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낙심해버려요. 모르세요? 누가 계세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신 곳이죠. 저 높은 하늘에 계세요. 그곳에는 또 누가 있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있죠.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에? 어떤 사람 그렇게 죽으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 팔딱 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몸만 죽어있는 거예요. 몸만 썩은 거고 우리 영혼은 바로 즉시 낙원에 이르러요. 낙원에 이르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왕노릇한다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성령의 파송 있죠. 그럼 모든 일의 통치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태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권이 곧 내 왕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히 이렇게 올려면 그리스도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데 이 낙원에 우리는 믿기를 성경대로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낙원에 가기 전에 꼭 들릴 곳이 있죠? 그 들릴 곳이 어디예요? 그거는 왜 대답을 잘해? 왜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틀린 거는 잘 알고. 그 연옥을 꼭 거치죠? 로마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고 로마 교회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여기에 가지 못한다고 그들도 믿어요. 다만 타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모르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하는 식으로 둘러붙여서 타 종교하고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참 애매하죠. 누가 임의로 결정해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러니까 참 불안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낙원에 이르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해주신 일이 뭐냐면 뭘 해주셨냐면 낙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형벌이 있어요. 죄 형벌. 법적으로 죄가 있다. 범책. 범책. 죄를 범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범책과 벌, 벌책. 형벌을 네가 받을 책임이 너한테 있다는 벌책. 벌책과 법적인 측면에서 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다는 측면에서 범책과 그거에 근거하여 벌을 받아야 될 벌책을 서로 구분을 해. 구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범책은 다 용서하셨는데 벌책은 일부 남기셨다고 믿어요. 그 벌책을 일부 남기셨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 벌책 가운데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일시적인 형벌이 있는데, 일시적 형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갚아주셨어. 예수님이 갚아주신 건 뭐예요? 영벌만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를 가요? 낙원에 갈수 있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벌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적 형벌은 예수님이 안 갚아주셨어요. 요거는 누가 치료하냐면 연옥에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치료한 일시적 형벌은 누가 치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치르는 거예요, 내가. 내가 치룬 일시적 형벌은 이 땅에서 내가 나의 무슨 죄? 자범죄. 나의 자범죄라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받지 못한 자가, 세례받어 영벌을 해소하지 못한 자가 자범죄에서 누리는 그러한 벌 외에 이 영벌을 해소받은 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하여 범하는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을 일시적 형벌을 하고 그 부분을 연옥에서 해소가 되어야 이 땅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구원의 공로가 절대 완전 충분하며 유일하기 때문에 성자의 중보나 마리아 등등에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비판하면 발칵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거든.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벌의 해소를 완전 충분 절대 유일하게 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면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뭐죠?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장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뭘 몰라서 그렇게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 형벌에게만 연옥에서 받는 걸 모르고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혼돈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자의 중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영벌의 해소를 위하여 성자의 중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일시적인 형벌을 위하여 성자의 중보를 받는 것인데 너희들은 성자의 중보를 받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해소하신 영벌을 위하여 성자의 중보를 받는 듯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평을 해요. 이해하셨어요?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마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벌을. 영벌을 해소했으니까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범한 일시적 형벌은 우리 자신이 짊어질 것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중보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자의 중보. 베드로, 바울, 김대건. 잠깐, 누구든지, 마리아든지 성자의 중보는 영벌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 형벌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과 성자의 중보를 믿는 것 사이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성자의 중보를 믿는다 하더라도 뭐죠? 예수님의 속죄에 그를 침해하는 것이라 이런 것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어떻게 나누죠? 여러분 죄 지은 것 중에서 일시형벌하고 영벌을 나눠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살인하면 영벌이고 형제를 향하여 증오와 미움으로 확 하고 욕을 쏟아놓으면 일시형벌이에요. 실제로 가능하면 영벌이고 음욕으로 품으면 일시형벌이에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주께서 낙원에 이르지 못할 자의 죄에 대한 성질을 일시형벌과 영벌의 형벌로 나눠요? 이 죄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인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연옥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누었는가? 없는 것을 나눠놓고 계속 연옥과 일시형벌은 비성경적 견해로 몰아놓고 그 다음 뭐죠? 성자의 중보와 마리아의 중보에 매달리게 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신부와 그 다음에 뭐죠? 성자라는 미신적 사상에 매달리게 묶어놓는 악한 영적 정서를 낳아요. 이건 성경이 어긋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바른 성경 유치해 보면 일시형벌, 영벌, 형벌의 죄의 성질을 나눌 것이 없으므로 타락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마땅하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일시형벌, 영벌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벌을 다 용서하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른 성경의 관점에 보게 되면 이런 구분으로 핑계하는 모든 것들 다 결국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손상시킨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영벌을 받을 만한 형벌은 피해서 하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영벌을 피할 만한 그런 무후한 상태로 지내다가 다만 일시 형벌의 죄만을 범하다 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 57편이나 이 부분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 이 세상 안에 선한 자가 있는가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의 말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진단이요 결론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너희도 불법한 자의 자식이요 진노 아래 놓인 저주의 자식이었다. 이것은 2장에서 사도바울이 선언을 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설명하거든요. 이 모든 형편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담 이후에 그 죄의 품성을 마음에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형벌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요 죄의 성품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형벌이 합당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영벌과 형벌의 개념을 나누는 것은 아주 임의적이요 인간적 사고요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나눠놓고 예수님이 이것만 속죄했다고 하니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한 것이지 일시형벌은 자기가 갚아야 되니 이걸 갚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걸 갚지 못하면 연옥에서 값을 치르는 거야. 이 땅에서 이걸 갚거나 아니면 연옥에서 갚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연옥에서 이걸 갚을 게 너무 무서워 두렵고 지글지글 타는 불에 뛰어 나를 씻겨야 될까 죄를 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연옥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인생에서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고해 성사 많이 하고 미사에 계속 참여해서 미사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칠성례 성례에 따라 신부가 되는 서품 성사 빼놓고 나머지 성례는 다 받아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성도의 중보가 필요하니 베드로나 바울의 이름은 감히 부르기 어렵고 각각 직업마다 또 신이 있잖아. 직업마다 성자가 있잖아. 광부는 광부의 성자가 따로 있고 의사는 의사도 성자가 따로 있고 그 모든 직업마다 성자가 따로 있어요. 그걸 수호해준 성자, 수호 성자가 따로 있어서 각 직업에 따라 수호 성자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이 일할 때 일시 형벌을 범할 만한 죄를 범치 않게 도와달라고 일의 형통을 구해요. 그 성자가 다 달라. 그 성자를 다 어떻게 우상으로 조각조각 만들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놓고 빌고 기도해, 그 앞에서. 그리고 성자의 유품과 유골을 빌려다가 큰돈 주고 빌리죠? 함부로 빌려주나요? 그거 빌려다가 기도하면 만 년, 오만 년, 천 년, 이 연옥의 기간의 형벌이 감축되는 거예요. 그래가고 살아요, 거기. 그러니 내내 미신적 구제에 매달려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의 죄사함의 소망과 기쁨을 만족히 누른 일에 큰 지혜를 받아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 자, 46쪽 넘어가면서 여러분 교재 31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31문. 오늘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예. 31문 보겠습니다. 문답을 같이 읽죠.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뜻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부릅니까? 라는 뜻으로 된 거죠. 이 메시아란 말도 결국 이제 같은 의미로 연결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요, 임마누엘도 이름이면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로서의 세 가지 사역이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왕.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직분. 삼중 사역, 삼중 직분. 세 가지 직분이 하는데 이 삼중직을 취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오늘날에는 안수하여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수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죠? 그 안수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로 안수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례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를 그 교회에 주신 바된이 직분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명하셔 세우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으로 교회의 모든 법적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그에게 인정해 주는 표로서 교회가 모여서 안수례를 하죠. 그와 같은 거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46페이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 불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 사역의 세 가지 성격 때문에 그렇다. 예표적으로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이것은 다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인 반면에 원형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즉 주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그 왕의 직분, 선제분, 재상 직분을 이루실 그것을 구약의 각각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형태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되는 거죠.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죠. 만약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 맞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모든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한 그분을 거기서 못 읽으면 헛읽은 거죠. 헛읽은 거죠. 따라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는 바로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가 행하실 일 뭐죠? 사역에 대한 뭐죠? 예언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역의 설명이, 존재의 설명이 있고,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가 어떤 일, 무엇을 행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읽냐면, 구약에서 우리에 대해서 읽기 시작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어떤 자인가? 우리가 바로 뭐다? 뭘 읽어요? 죄인이라. 이런 걸 읽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죠? 우리에게서 오직 죄인 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형벌의 멸망을 피하게 하여 오직 뭐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만을 바랄 뿐이구나.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또한 구약에서 읽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떨 경우는 우리의 비참한 죄인된 모습만 팍 드러나요. 절망을 읽어요. 근데 구약이 어느 성경을 넘어가니까 은혜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구약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이 합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성경에서 읽어내면 이거를 읽어내는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성경에서 읽어내고, 그 예수에 관한 누구시며 무엇인가에 대한 계시가 구약 안에 있을 때 그걸 찾아 읽으면 구약성을 바로 읽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하신 사역과 관련해서 구약 안에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해 주는, 가르쳐 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이스라엘은 곧 뭐라고 했죠? 언약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내가 너와 너의 하나님 될 것이,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가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의 머리, 이 머리가 바로 뭐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뭐였어요? 선지자이거든요. 선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의지하고 있고 기반, 언약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선지자가 가르치고, 그 언약에 따라 주어진 제사의 규례대로 속죄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자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 기반인 언약을 가르치고 행하고 이끌어가는 그 삼중적 머리 직분의 해당자들이 왕, 제사장이니까, 바로 이들은 바로 그 사역이 또 다른 언약 공동체, 곧 신약 시대와의 이스라엘 폐하해지고 참 이스라엘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죠.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그 언약도 사실은 누구와의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모든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인들이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이 보여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면 계속 그것이 보입니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뭐 말할 수 없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가득 차 있어요. 사사기처럼 엉망인 역사. 사사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타락의 점진적 타락이 점점점 심해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 하나님의 벌 주심, 이스라엘 회개, 하나님 선지자 보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심. 이 네 단계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형벌 주시니까 이스라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선지자 보내심. 이걸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죠? 나선형 구조로 이스라엘 죄가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 주제라. 이 사사기는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부 애들도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년된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를 그대로 그렇게 쓴다니까. 지난번 제가 설명했지만 하이델버 요리문답, 여름공원 이 책을 가지고 3, 4, 5, 6학년 그 부서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애들이 말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이해 이치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아이들의 언어가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네 신앙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놀래고 부모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거 한번 그 교회 애들 그 초등학교 교육 현장을 찍은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길 바라네요. 한번 얼마나 도전이 되는가 보세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애들이 하이델버 요리문답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기 언어화시켜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요. 그걸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내가 보여줄게요. 그 애들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고 나선형 구조로 이스라엘 죄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아이들의 행실의 변화로 인하여 믿지 않던 아빠가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부모가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얘가 성격이 변하고 애가 저렇게 변하네. 도무지 답이 딱 하나예요. 복음의 역사 하나.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나, 이건 끝내야 되니까 기름 부음이란 1, 같이 읽으면 직분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고 2, 부여된 직분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은사의 약속과 부으심이요 3, 표지와 실체의 관계.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은 표지고 사인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뭐죠? 실체예요. 기름 부음이란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기름 부어 그들의 직분을 세우는 그 상징적 표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그걸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이 신비한 영적 사실을 믿게끔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또 선지자를 세우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귐이요 하나님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언약 공동체 리더인 리더십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면서 아 왕이 됐습니다. 즉위합니다. 축하합니다. 제사장 축하합니다. 이렇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우라고 의식을 명하셨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우라는 이 의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의도가 뭐냐면 내가 불러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사를 내가 그에게 부어줄 것이라. 약속하신 바 된 신비한 일을 가시적으로 기름 붓는 상징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많은 자들이라 기름 부은 이런 의식을 통하여 보이는 일로 통해서 실체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거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성찬식 하는 것처럼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를 떼어 나누어 먹으면 주님이 이건 내 살이요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떡과 포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뭐죠? 살과 피를 마치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것은 빵이요, 먹는 것은 피지만, 포도주지만,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참된 음료로 하셨으니, 이거를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고 먹는 자마다 나를 먹는 것이라 하신 말씀으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영적 실상을 우리와 하여금 보는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확신케.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비록 이 빵 안에 예수님 몸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에 예수님 피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 참 식품이요 참 음료라신 말 그대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에 영으로 우리는 천상에 계신 낙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우리가 하늘과 땅만큼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그의 몸과 연합되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누림 있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먹으면요. 빵만 먹은 거예요. 믿음 없이 먹으면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건 난 성찬 가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성찬 분에 가면 깊이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몸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요새. 알듯 모를 듯 그렇잖아요. 주께서 실제로 그걸 알게 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걸 마시라. 이건 너에게를 위하여 나의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게 먹게 하신 거예요. 받아 먹으면서 이게 빵인데 몸을 먹는 거라. 이게 포도주인데 피를 마시는 거라. 그게 어떻게 피를 마시고 빵을 먹는 것입니까? 그때 영적으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었음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의식. 그런 것처럼. 이 상징을 통하여 리얼리티, 어떤 실상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그 빵과 포도주라는 실상을 통해서 알고 의심치 않고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편을 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 기름 부은 의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과연 그에게 임하셔서 언약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만한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권능을 하실 것이라는 이 신비한 영적 실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 기름 부음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표요 실체 관계. 성령의 부으심이 실체요 기름 부음은 예표인 것이고 그런 관계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표지 3, 4번까지 봅시다. 3. 표지와 실체의 관계, 기름. 같이 읽으면 몸의 마르고 연약한 부분을 강화시키시고 혈력을 도우며 견고히 하는 것처럼 성령, 영적 선을 행하기에 부적절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며 활력 있게 하고 능력을 더하여 주며 직임을 감당케 한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직임을 감당케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 본성을 새롭게 하고 활력 있게 함은 누구나 다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능력을 더하여 주고 지금을 감당케 할 만한 부으심 은사는 성령의 은사 부으심으로 함께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령의 완전한 충만과 은사의 완전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이 완전한 것이요 은사 또한 완전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한 선지자 제사 왕은 성령의 충만함도 완전하지 못하고 은사 또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성령의 충만과 은사 충만이 있다. 질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직분, 제사 직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모이죠? 네, 목요일에. 목요일인데 15일이에요. 그래서 한참 뛰었다가 한 열흘 만에 다시 뵐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져도 금년의 마지막 모임의 시간이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 잘 깨닫게 하시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참 중보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안에 생명을 다할 때에 곧 주와 계신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날의 소망 중에 오늘도 주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